네, 오늘 본문은 신명기 2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이렇게 말씀을 풀어가면서 본문에 있는 의미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각계의 의미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지만 또 이렇게 크게 보면 하나의 의미가 잘 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보면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재판을 하되 공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의인을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한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악인의 죄를 공정하게 평가하되 아무렇게나 태형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태형에 합당하면 그 죄에 맞게 그 수를 맞추어서 때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 40대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1절부터 3절까지 재판을 통해서 의인에게는 의를 또 악인에게는 죄를 묻게 되는데요. 태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을 엎드리게 하고 난 이후에 매질을 하는 그 형벌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중요한 것은 3절 마지막에 40대를 때리되 그것을 넘기지 못하는 이유는 그 숫자를 넘기게 되면 그 형제를 경히 여기게 될까 함이라.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고 경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태형의 숫자를 맞췄는데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이 있습니다. 악인에게 벌을 행하지만 어떤 기준이 없이 막무가내로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죄의 형벌에 맞게 그를 또 채찍질하지만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절에도 보면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그 짐승에게까지 동물에게까지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자연이 죄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다시 오게 되는 그 때를 만물의 회복의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또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은 그들에게까지 동물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이 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는 것은 하나님이 그 형제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5절에 보가 보면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에 대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가 여럿 있다가 맞이가 죽게 되면 둘째가 그 맞이의 그 아내에게로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그 형수를 그 아내로 맞이하여서 형의 대를 이어가게 하는 것이 형사 취수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게 보면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 제도가 지금 2000년대를 살아가는 지금 세대에 보면 불합리해 보이지만 성경적 가치 안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손,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는 것에 그 오늘 이 이야기에 중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사람이, 그러나 동생이 그 형의 대를 잇기를 싫어하게 되면, 그래서 그 형제 아내에게로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게 될 경우는 그 아내는 백성들의 장로들을 청해서 여기에 대한 그 동생이 형의 대를 잇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증표를 받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8절에 보면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기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기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그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이렇게 칭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여인은 그 형의 아내인 이 여인은 그 형의 대를 잇기를 싫어하는 그 동생을 향하여서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아주 심한 모독적인 이야기입니다. 신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주시기로 한 것에 대한 그 책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공동체 가운데서는 멸시받은 자의 집이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1절부터 또 12절까지 보면 전혀 다른 스토리가 전개되는 것 같은데요. 또 의미상 보면 위에 있는 내용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친언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웁니다. 싸우는데 한 사람의 아내가 그 남편을 돕기 위해서 그 싸움의 현장에 개입을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그 자기의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남자의 음낭을 잡으면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해보복법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손이라고 하는 것은 좀 언어적인 의미로 성기를 나타내는 의미라고도 보여집니다. 고대 근동에서 그런 의미로도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그 남성의 음낭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6절에 나왔던 것처럼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를 잇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적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두 사람 사이에 들어가서 다른 남성의 음낭을 잡는다는 것은 그 가정에 그 가문에 대를 끊는 아주 위험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낭을 잡는 여인의 손을 찍으라는 말은 그 여인도 동일하게 자녀를 갖지 못하는 그런 벌을 내리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한 가정의 대를 끊는 것은 아주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12절에 보면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은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지켜가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이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좀 우리가 내용을 좀 전개를 해서 또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근데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할 때에 공격을 했냐고 하면 18절에 보면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고 이 아말렉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하고 있는 가운데에, 그 행진하는 가운데에 약하고 또 피곤한 백성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했던 아말렉.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절에 보면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하나님이 이유 없이 아말렉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말렉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의 근본된 도리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한 안식을 취할 때에, 그때에도 누구는 심판을 받게 되냐,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던 아말렉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기억을 꼭 기억하고 아말렉을 그 땅에서 지워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사울에게도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것이 아말렉을 이 땅에서 진멸하라 라고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19절까지 긴 절 가운데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열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로 통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하는, 그래서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이 가운데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징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지키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